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셔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그 기초 위에서 선한 행실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57번째 시간이고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보살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인의 언니분이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한국의 모 절에 진짜 보살이셨습니다. 언제나 웃는 밝은 얼굴에 선한 말로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모두 하나라는 아주 그 정말 표정도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부처님 같아요. 그냥 눈도 이렇게 웃는 모습에 완전히 부처님 같아요. 예.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도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에 그분이 오시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그분은 늘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부녀회를 조직해서 이제 구청과 연결해서 독거노인이나 혹은 불우한 환경의 처한 분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섬기는 그 봉사활동에 꽤 열심히이셨고 미국에 와서도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홈리스 사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확실하게 그물그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한 활동에는 다 참석하시지만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는 내용이 공통점인데 꼭 굳이 예수님만 믿어서 극락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 믿는 동생보다 나은 말과 행실을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분은 좀 아니었거든요. 표정도 아니었고 행동도.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예수 믿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약 구원을 선행으로 받는다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개신교회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선행을 통한 구원이에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세계 종교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는 선행입니다. 이렇게 핵심 사상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종교 통합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나서가지고 종교통합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왜냐하면 그 교리 가운데 선행을 통한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천주교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종교통합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천주교 사제가 그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95개 논제에는 95가지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핵심 내용 딱 하나만 뽑자면 그 간단합니다. 딱 하나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의 논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 성경이 대중화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이렇게 발달시키기 전까지는 성경을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필사를 해가지고 다 갖는 건데 성경 필사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필사에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쓰다 보면 막 글자 빼뜨빼뜨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어디 쓸 데가 없었거든요. 양피지 같은 거, 그러니까 양의 가죽 같은 거, 파피루스, 그러니까 뭐 갈대를 말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사야 한 권이 그냥 이만큼 쌓이는 이사야서 한 권이, 그러니까 뭐 성경이면 그냥 이 그냥 교회 꽉 찰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던 시절이에요. 500년 전에 성경이 대중에게 보편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천주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구원과 선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살 수도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사제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대로 그냥 믿었죠. 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과 선행. 근데 그 선행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교회들이는 헌금이 있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죽었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그냥 수없이 횡행할 때였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감사하게도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적 진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입니다. 95가지의 그 논점의 핵심적인 논제, 논제의 핵심적인 논점이 오직 믿음으로만 선행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남을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서 다른 겁니다. 결국 진리는 세상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둘 셋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이 교리의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 타락한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 타락한 인생은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를 아무리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며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서 있는 믿음의 그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요, 이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선한 행위로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24절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뭐 이런 말씀들.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뭔가요 도대체?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참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12절 같은 구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사랑을,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행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딱 뽑아서 해석하고 이해하면 곤란해져요. 이 성경은 늘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듯이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부분을 보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하나만 보면은 우리 말 잘라서 이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뭐라고 말꼬리만 잡고 제 얘기한 제일 이상한 사람이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대화 못해요. 내 말의 뜻이 그게 아닌데 말꼬리만 딱 잡아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이상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꼬리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이 본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조명 가운데 신명기 구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그 죄인을 죄를 깨달은 그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성생 혹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체를 두고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의 첫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사실 이 율법이 이제 그냥 영어로는 L-A-W, law거든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성경의 법이라고 해서 그 앞에다 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건데 근데 원래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법입니다. 근데 사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에 제한속도 25마일이라고 하는 사인, 이거 법이죠. 예, 법입니다. 이 사인이 없다면 사람들은 50마일로 달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 길에서 동네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50마일짜리 제한속도 사인이 빨갛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 호련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빨리 달리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자신의 잘못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몰랐는데 이게 깜빡깜빡 빨갛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25마일 전에서 50마일로 달리고 있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이제 알면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한 번 범하면,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죠, 미움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한 번이라도 이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죄, 간음죄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다시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냥 그대는 죽으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모두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겠지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첫째, 그 기능이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은 길을 찾게끔 돼. 이걸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살 방법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고요.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몽학선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가둔다고 했어요. 법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오늘 교회 괜히 왔나 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자꾸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1절이라고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게 만다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진짜 복 받아요. 근데 문제는 지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법을 주니까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많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교통법도 안 지키잖아요, 사실은. 55마일, 누가 55마일 지키면서 프리에 달립니까? 65마일은 우리가 그냥 75마일로 생각하고 달리잖아요. 어디가 보니까 70마일짜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70마일로 달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80마일 다 그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은, 축복은 다 이루어져요. 율법의 모든 약속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들,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다 네가 지켜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소산물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소유가 복을 받는다. 이 모든 내용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그 축복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없었던 그 축복을 믿을 때 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써 그 축복의 내용은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에 세워지는 우리 행위조차도 가치 있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상과 축복도 역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저는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자랄 때 제가 알고 나니까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에게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나는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확한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당장에 그냥 벼락 맞아 죽여도 제가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값없이 내게 전가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이 그게 죄 용서의 축복이에요. 죄 용서, 죄 용서를 받아야 내가 살 길이 있는 거거든요. 죄 용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면 예수 믿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이번에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반대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은 아닌가? 그럼 행함도 해야 되는가? 예? 그럼 캐톨릭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실제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자신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자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즉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성경책이라고까지 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21절에서 24절까지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전체에서 그 부분을 조명해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약속을 이룬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방탕과 방종으로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믿음과 선행은 마치 나무뿌리와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구절은 사실 23절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21장의 말씀,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바친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3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움을 먼저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다음에 행위로 증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23절이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이 세워진 겁니다. 야고보서 21절 모리아산에서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23절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초에 세워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그러므로 그 맘대로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과 선행으로 그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를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가 구원 얻는 조건은 절대 아니지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서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삶을 거룩한 산자로 드려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기초 위에서 선한 행실을 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만나비였던 그 보살님, 그분은 늘 미소 띠는 얼굴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부처님 같이 생기셨어요. 아마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을 뵈셨나 봐요. 그래, 그리고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국에 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가족의 삼형제였어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그 여성분하고 그 언니, 그 다음에 막내로 이제 남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외아들. 근데 삼형제였는데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부산에서. 근데 외아들의 남동생과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재산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 재산 분쟁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서로 좋았던 형제들이 더할 수 없이 원수가 되어갔어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온갖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 재물로 인해서 쫙쫙 논바닥 마냥 갈라졌습니다. 믿음 없이 그저 자신의 온전한 의로서 세워진 마음은 이게 한번 그런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나니까요. 다시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더라고요. 뭐 저 결국은 교회 저희 뭐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뭐 그 동생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그냥 법정 투쟁 극한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웠던 분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참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를 다녔던 그분의 동생 늘 언니보다는 좀 인상이 좋지 않으셨고 그리고 언니보다는 늘 조금 좀 부족하셨고 그리고 언니보다는 비교죠. 예. 말도 좀 험하셨고 예. 상처도 잘 주셨고 교회에서 사실 예. 그분 때문에 나가신 분도 좀 계셨고 야 근데 그 동생분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기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라운 걸 봤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 안에 역사하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치워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못된 동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아버지 재산을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못된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부예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고 누더기 같은 것인지,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 저분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것 같다, 이게 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좀 더러운 그런 또 위선일지도 몰라요. 진면목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공덕 쌓아가지고 뭘 또 대가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완전 타락은 변함이 없더라고, 변함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못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악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툭툭 건드려 보세요. 다 튀어나와요. 사람을 뭘로 보고. 예. 그리고 다 싸우자고 달려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보이는 거죠. 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항동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 그냥 뭐 돈도 요구하고 하니까 진짜 째째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다 궁핍해지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멱살 잡아요, 다. 그게 다 여유롭고 그러니까 뭐 선남선녀 같죠. 속은 다 썩었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냥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음안이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계 500주년 기념주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를 의지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오늘 그러므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한 열매 풍성에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이 외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범사의 하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누리며 선하님의 풍성에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